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매일 새로 쓰여집니다. 미국의 흑인 여성 수학자 캐서린 존슨도 미국 역사에 기록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캐서린 존슨 박사가 101세를 일기로 타계했다는 소식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인간 컴퓨터, 미국의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에 큰 공을 세웠던 이 여성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1950년대부터 흑인 여성 수학자로 지금의 나사의 전신인 국립항공자문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캐서린 존슨의 활약상을 다 소개해드릴 순 없지만은요, 국립항공자문위원회에서 컴퓨터와 같은 뛰어난 연산 능력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고요. 흑인 여성 수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최초의 유인 우주선 머큐리호의 발사를 이끌어냈으며 1961년 앨런 셰퍼드를 미국인 최초로 우주로 보낸 프리덤 7 임무를 성공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캐서린 존슨은 1986년 은퇴할 때까지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에서 일을 했는데요. 사실 미국인들에게 이 캐서린 존슨은 영화 히든 피겨스의 주인공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캐서린 존슨에게 최고 명예인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고 이듬해 나온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는 이 캐서린 존슨과 함께 활약한 흑인 여성 학자들의 일대기를 담았는데 그녀의 천재적 연산 능력에 놀라고 차분하고 겸손한 성품에 한 번 더 감동을 받은 미국인들은 오래전 백인 전용 화장실에 흑인이 출입하지 못하던 시절을 견디면서 능력을 발휘한 흑인 여성 학자를 보면서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많이 읽혀진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The All Hallows가 부릅니다. Hello, My Old Heart 들어보시죠. 국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비상사태.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달 초 군 단위로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비슷한 조치를 발표했었는데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발령된 비상사태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25일 CNN과 더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아직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세계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시 공무원들의 자원 인력이 집결돼서 이 코로나 비상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가 있고 향후에 발병할 경우 대응 능력도 높아진다고 CNN이 샌프란시스코의 비상사태 관련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임상 질문과 함께 시의 고객 서비스 번호 311로 전화를 거는 사람의 질문에 항상 응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대피소 시설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인종 문제가 아니라면서 미국 내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기피 현상을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시험관 치타. 오하이오주 동물원이 시험관에서 수정된 난자를 대리모 치타에게 이식했고 두 마리의 출산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USA Today는 과학적 경이라고 표현하며 세계 최초의 시험관 치타라고 헤드라인을 달았는데요. 기사에 실린 사진에는 눈을 뜨지 않은 암소 한 쌍의 새끼 치타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지난 19일 콜럼버스 동물원 겸 수족관에서 3살 된 암컷 이찌에게서 태어난 새끼들인 것이죠. 이찌의 출산 과정은 수의사들에 의해 원격 카메라를 통해 면밀하게 관찰됐고 이찌와 새끼 치타들에 대한 모니터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끼 치타들의 생물학적 모친은 6살 된 키비비로 새끼를 낳은 적이 없는 데다 나이가 많아 자연 분만이 힘들 것으로 판단됐었는데요.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19일 콜럼버스 동물원 연구실에서 키비비의 난자를 추출해 시험관에서 인공 수정했습니다. 수정란은 이틀 뒤인 11월 21일 이찌에게 이식됐으며 한 달 뒤 이찌가 두 마리의 새끼 치타를 임신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콜럼버스 동물원에서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책임지는 랜디 융 부원장은 향후 치타의 개체수 유지를 위해 이번 시험관 새끼 분만 성공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는데요. 지구상의 동물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치타의 시험관 출산을 시도한 콜럼버스 동물원은 치타의 시험관 임신 출산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성공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조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또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예, 한 주 독자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들이었습니다.
네.
특히 그 지난 한 주 동안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관련 소식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컸는데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이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섰다는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파 속도에 있어서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들보다는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시점이 정점이 되고.
김 조 장관은 지역 전파가 이루어질 경우 초기 일주일 사이 매우 급격하게 감염자가 발생한다며.
한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지난달 20일입니다.
네.
이후 한 달여 만에 이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난 26일 현재 총 1261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사망자는 12명. 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급속 늘었습니다. 이 한국 보건당국도 이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조정관은 발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보다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 전파가 이뤄질 경우 초기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당분간 계속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충원 등을 위해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황인데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 주한 미군에서도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역시 26일에 첫 확진자가 주한 미군에 발생했는데요. 주한미군 사령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경북 칠곡에 위치한 캠프 캐럴의 23세 미군 병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 이 주한미군의 가족인 60대 여성에 대한 확진 판정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 주한미군 병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주한미군 측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기지 출입 절차를 강화하고 한국 내 기지 간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미국 본토 등으로 이송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현재 이렇게 한국에서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각 나라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이나 격리 혹은 통제 조치가 속속 이어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홍콩 정부도 이 한국에 대한 적색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25일부터 한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과 최근 14일 이내 한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요.
네.
타이완은 25일부터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 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트남도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에 들어갔고요. 아프리카 섬나라죠. 모리셔스는 현재 도착한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허가를 보류하고 별도 시설에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에서도 이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나서서 한국 내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도 26일이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한국 관련 발표가 있었나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나올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한국 등 이 주요 국가들의 현황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날 국무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한국 여행 경보가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 3단계는 여행 재고에 해당하는 단계인데요. 지난 22일에 2단계 주의 조치로 격상된 지 나흘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지난 24일에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해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상황에 따라서 각국의 대응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한국에서 날마다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첫 번째 소식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사를 좀 봐야겠죠. 어떤 기사가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예. 이번 한 한주 동안에는 이 국제연합, UN에서 국직국직한 UN 관련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네.
이 북한과 관련된 여러 논의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기사는 주초에 열린 제43차 UN 인권이사회 관련 소식입니다. 김영교, 이현철 기자입니다.
But national sovereignty cannot be a pretext for violating human rights.
인권과 한 나라의 주권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분화해서는 안 되며
UN 인권이사회 제43차 회의가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개막했습니다. 첫날 고위급 회의에서부터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는데요.
네.
안토니오 구테스 UN 사무총장은 기조 연설에서 한 나라의 자주권이 인권을 침해하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인권과 국가의 주권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첫날 회의에 30여 개 나라 외무장관들이 참석했다고 하던데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나라들이 많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북한에서 여전히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기본적인 자유마저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한국의 강경화 외무장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세 번째로 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를 받았다면서 북한이 인권과 관련된 UN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올라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이산가족 문제는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안이자 인권 문제라면서 북한이 이산가족의 비극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회의 이틀째도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적이 이어졌다고요?
예, 유럽연합의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이번 회기 유럽연합의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일본과 공동으로 UN 인권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왔는데 지난해에는 일본이 불참하면서 단독으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새 결의안을 통해서 즉각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자, 영국과 일본도 이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영국 대표부는 이 북한에서 중대하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고요. 일본은 지난 15년 동안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이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북한에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 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국제 인권 단체와 또 저명 인사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의 민간 단체죠. 북한 인권 위원회 등 10개 나라 35개 비정부 기구들과 또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 의원 등 4명의 저명 인사들이 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유럽연합과 인권이사국들이 유엔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먼저 감사를 표했고요.
네.
국제사회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유럽연합과 이사국들이 이번 인권이사회에 공동 제안할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 강력한 권고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 촉구 내용을 보면 북한이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을 석방할 것과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 또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임신부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를 중단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유엔 인권이사회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에 또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된 특별 보고관의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련 기사들을 또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UN 군축회의 관련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역시 열린 이 UN 군축회의에서 3일간 이 군축회의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연일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참가국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북한의 핵개발은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f there is no consistent nuclear threat from other countries, from USA, we don't need to develop nuclear deterrent.
미국의 핵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은 핵 개발을 지난 24일 열린 유엔 군축회의 첫째 날부터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발단은 이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한대성 대사가 발언을 신청하면서 있었는데요.
네.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은 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도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럼 비판하면서 북한은 미국에 속았고 배신당했다고 주장했죠.
네, 미국 대표부 반응 궁금하네요.
예, 미국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북한이라면서 일축한 건데요.
네.
북한이 배신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배신당하고 속은 것은 북한 주민들과 한국민들 그리고 영내 모든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가 어떤 비핵화 약속도 지키지 않은 북한 정권에 호도되고 속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만난 2018년에 시작한 이 비핵화 과정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무모한 핵 정책을 포기할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북한이 미국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였고 미국이 또 반박했는데요. 북한이 이날 한국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날 한대성 북한 대사의 발언이 있기 앞서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
강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고요.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구상과 대화 노력에 대해 북한이 호응을 좀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 북한 한대성 대사가 비난을 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반도 평화 구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안이다라고 평가절하했고요. 또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네, 첫날부터 설전이 오갔는데 군축회의 둘째 날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 둘째 날에는 군축회의 참가국들의 대북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네.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영국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확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도 북한의 핵 군축과 비확산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엔
네.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VID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뭐 유럽 국가들도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우려를 나타냈죠.
예, 그렇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확산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 자제와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모든 국가들이 기존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강조했고요. 크로아티아도 한반도에서의 군비 경쟁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통제를 주문했습니다.
네, 자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기사를 알아볼까요?
예,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에서 유연성 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 장관은 24일 오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모든 이해 관계자가 어렵게 얻은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협상 재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협상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예, 자, 국무부의 이런 입장이 나온 배경을 좀 알아봐야겠죠.
예, 앞서 전해드린 유엔 썼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강 장관이 이 미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한 이 국무부의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네.
예, 국무부 관계자는 특히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과 관련해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하게 접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국무부가 유연한 대북 접근법을 거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인데요.
네.
지난 11일에 대북 최대 압박 정책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비판이 제기됐을 때도 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국무부 관계자는 또 강경화 장관이 거듭 시사한 한국 정부의 촉진자 역할을 지지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맹인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히고 또 유연한 접근을 시사했다는 내용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예, 자, 마지막 기사는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소식인데요. 김동현 기자입니다.
General Abrams and General Park are looking at scaling back the command post training due to concerns.
이와 관련해 정경두 장관은 연합지휘소 훈련 여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24일 미 국방부에서 만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핵심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네, 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양국 간 이견,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예, 에스퍼 장관은 그 미한 공동 방위비용에서 미국 시민의 세금이 불공정하게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고 또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 국가로서 한반도 방위에 더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미국의 전체 한반도 방위비용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측 입장은 어땠나요?
예, 정 장관은 예년보다 높은 분담금 증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협상 타결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자, 정 장관은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해서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이 주한미군 운영유지비가 있다면 이들의 인건비 문제부터 먼저 지원해 줄 것을 에스퍼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자, 오늘은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과 대응 또 각국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는 내용의 기사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졌다는 기사 살펴봤고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유연한 접근을 시사한 미국 국무부의 반응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간 국방 분야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미한 국방장관의 회담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자스민 톰슨이 부릅니다. Let Her Go 들어보시죠.
'Cause you've been high when you're feeling low.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국 중남부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는 조셉 한 씨를 2017년 만나고 왔습니다. 네 번째 사연 인고의 시간 들어보시죠.
미국 내 탈북자 박사 1호 조셉 한 씨. 그가 일하고 있는 곳은 미 중남부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 시에 있는 텍사스 A&M 대학 연구소입니다. 둥그런 5층짜리 연구소 중간층에 마련된 옥상에 야외 정원이 꾸며져 있는데요.
덥죠? 여기 근데 이게 뭐가 좀 특별하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재활용하고 해서 이게 관수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자그마한 정원은 많지 않지만 선인장을 비롯해 20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고 나무들 사이로 작은 산책로도 마련돼 있습니다.
로럴이라고 하더라고요. 로럴 나무 이름이 월계수라는 거 아니에요? 월계수. 텍사스 마운틴 로럴.
텍사스 마운틴 로럴.
그러니까 산 월계수라는 게 텍사스 산 월계수.
이렇게 나무 이름도 붙여놓고.
네. 그래서 그 나무 특성도 있어요. 에버그린. 항상 푸르대. 멀티. 네.
그리고 이 나무가 묻힌 흙 위에는 가느다란 관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걸 물을 저축한다. 그러다가 저축해서 여기서. 비가 오면 여기 뒤에다 이렇게 저쪽에서 애를 다시 해서 물을 이렇게 응축시켜서 빗물을 다시 정제해갖고서 다시 마시는 물로도 쓴다 그래요. 아... 비가 빗물이 내리면 이게 나오는 것은
비가 내리면 그 예. 빗물을
예 식용인지 모르는 수돗물로 써요.
수돗물로 예. 실제로 사용을 하나 봐요.
예 그렇게 쓴다 그래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텍사스는 갑자기 소나기가 확 퍼붓거든요. 아... 그거는 여기다가 식물이 자라게도 만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땅에 관들이 쭉 연결이 돼 있고 예, 예. 연구원들이 이제
식이다,
밥도
예.
먹고
예, 밥도 먹고 그다음 연구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내려와서 좀 쉬면서 이게 또 디스커션도 하거든요. 얘기하면서 차로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가을 학기 때는 좀 선선하니까 나와서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가서 그다음 여기 책상 뒤에서 앉아서 여기서 또 공부하는 친구들
매일 매일 이어지는 연구에 대한 중압감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기 위해. 조셉 씨도 나무와 꽃을 보며 이곳에서 머리를 식히곤 합니다. 조셉 씨가 이곳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가을부터입니다. 유학생으로서 7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공부하는 건 항상 좋았어요. 지도교수하고 좀 힘들었어요. 많이 7년 동안. 하여간 그 지도교수님이 지도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도하는 게 막 이게 그러니까 도제식이라고 할까 옛날 그렇게 막 너무 이게 사람을 압력 가하고서. 근데 북한은 그런 식으로 안 하죠. 북한은 하는 거 이렇게 이끌어주고서 모르면 가르쳐주고 근데 하고 시간 딱 내고서 그래서 또 다르더라고요. 압력이 여기는. 예,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성격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교수님한테서.
예, 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만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중에 연구자는 되게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연구는 논문 엄청 많이 쓰고 최근에 석좌 교수님이 됐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졸업한 다음에
박사 학위 연구를 이끌어준 지도 교수와의 관계와 지도 방식이 매우 힘들었다는 조셉 씨. 상당한 열정이 있고 학문적 식견도 뛰어났지만.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교수였다는데요. 그러나 정말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학업을 채 마치지 못했고 그래도 한국에서는 대학원까지 졸업했지만 미국에서의 박사학위 과정은 조셉 씨에게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원래 공부를 못하다가 왔잖아요. 한국에서도 공부 힘들게 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석사는 석사부터 실험을 했어요. 입자 실험을 실험만 해서 이게 이론적인 계산을 안 하고서 컴퓨터만 갖고 계속 일했거든요. 컴퓨터만 하고서 코딩하고서 그러다가 이게 와서 보니까 실제적 이론적인 계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정말 기초까지 파는 그런 계산하는데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기초가 약하던 게
실력이 부족했고 수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우리 북에서 교과서 배우면 한 교과서 하나가 공부해요. 여기는 근데 교과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물리학 하면
양자역학 하나면 요 양자역학 요 책 요 책 이것만 다 하면 달달달달 다 하면 아 제가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북한 거죠. 지금은 모르죠. 제가 다니지 않아서. 근데 지금도 그럴 수가 있죠. 왜냐면 교재가 몇 개 없으니까요. 거기는.
공부하는 분량에서 큰 차이가 났고 시험 문제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은 반면 미국은 순수 물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더 깊고 넓은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 있었던 것을 새로운 그 산업 현장에 쓰는 걸 그런 걸 많이 연구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산업 현장에서 쓰는 거예요.
이해하면 물리학인데 그러니까 공대적인 것 많지 않을까. 이해하면 이게 뭐 보호라든가 이런데 그러니까 건축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마찰력이 어떻게 되고 해서 어떻게 이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가 이런 걸 논문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다음 윤활유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근데 한국은 분야가 많이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은 분리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공부하던 리카 대학은 분야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로부터 논문 자료 등을 받아 공부하는 등 매우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 빠르더라고요. 빠르게 뭐 힘들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자체가 전 세계에서 잘하는 학생들 왔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점수 자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평점에서 미달되면 결국은 아예 패스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점수 낮으면 보따리 싸고 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조셉 씨가 미국에서 물리학자로서 첫 번째 연구 논문을 펴낸 건 지난 2011년.
그 첫 번째 논문 제목이 뭐였나요?
달래폼 프로덕션이라는데 그 한국말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짝 가벼운 입자의 생성 강한 상대론적 relative 해비와 중요한 충돌에서 얻어진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혼자 한 건 아니고 같이 했어요. 다른 박사님하고서 같이 해서 공동 연구를 했어요.
두 사람이요?
셋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그 첫 번째 논문 마치신 다음에 네. 미국에서 논문이라는 걸 처음 쓰신 거였잖아요.
네.
예,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학자로서 제가 이게 탈북 학자로서 하나 논문 SCI 논문을 썼다. 그것도 그렇고 제가 뭔가를 그러니까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그게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그런 게 좀
2011년 이후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총 13편의 논문을 써낸 조셉한 박사. 13편의 논문 가운데 7편은 학자로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의 논문들은 1900년 이후에 발표된 전 세계 과학, 의학, 기술 관련 연구 논문의 활용도를 검색해 볼 수 있는 Science Citation Index, SCI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논문은 많게는 300여 차례 연구기관이나 교수들의 연구에 인용됐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 조셉 씨는 지난해부터 텍사스 A&M 대학교의 미첼 물리학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학자로서의 만족감이나 성취감은 컸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진로를 놓고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879년 트러스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형태의 기업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최초의 트러스트의 하나는 석유 산업의 존 디 록펠러에 의해 결성됐습니다.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성공을 지켜본 다른 산업에서도 비슷한 트러스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이 트러스트들이 결국 모두 파괴시킬 거라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5개 주정부들이 앞장서서 하루라도 빨리 반트러스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셔먼 반트러스트법은 트러스트나 다른 기구가 각 주들 사이의 교역에 간섭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8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시대.
국민들의 항의가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결국 양당은 18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연방의 반트러스트법 통과를 약속하게 됩니다. 의회에 많은 법안들이 제출된 가운데 공화당 출신 존 셔먼 상원의원이 상정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셔먼 반트러스트법은 트러스트를 규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셔먼 반트러스트법은 겉만 요란할 뿐 사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트러스트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트러스트는 규제되고 파괴돼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재임 동안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들은 겨우 8개였습니다. 이 8개 회사들 가운데 단 한 회사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마저도 형식적인 처벌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으로 기소된 회사는 위스키 트러스트였습니다. 법원은 이 트러스트가 주들 사이의 영업활동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정부는 국내 제당 산업의 98%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설탕 트러스트를 해체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러스트가 제당 산업에서 독점을 형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점은 제조업에 국한된 것일 뿐 교역이나 주들 사이의 영업활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설탕 트러스트가 합법이며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러스트는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피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결합된 독점 형태를 말하는데 실제로 산업 트러스트들은 미국 기업들 간의 경쟁을 완화시켰습니다. 높은 관세 역시 외국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미국 기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인들은 경쟁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서 수입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의 윌리엄 맥킨리 하원 의원은 수입 관세를 이전보다 더 인상하는 내용의 새로운 관세법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수입품 대부분에 약 3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지만 윌리엄 맥킨리 의원의 새로운 관세법은 거의 50%까지 인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벤자민 해리슨 행정부의 강료들 모두가 고관세 정책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블레인 국무장관은 관세를 낮추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교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관세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가 간 무역 증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높은 관세로는 무역 증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세운 계획들도 모두 파괴돼버릴 겁니다. 무엇보다 수입 관세를 더 높이자는 법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공화당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저는 맥킨리 의원의 법안에 반대합니다.
제임스 블레인 국무장관은 윌리엄 맥킨리 의원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촌 어린이들의 구두값마저 8%나 오르게 될 것입니다. 값이 훌쩍 뛰어버린 그 구두를 사면서 농민들은 우리 공화당의 분노를 느끼게 되겠지요. 저는 맥킨리 의원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세 보호 정책은 공화당에게 급격한 타격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서부와 남부 출신 의원들은 이 법안이 서부와 남부주들에서도 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물가가 오르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새로운 관세법은 서부와 남부 의원들의 지지 없이는 통과될 수 없었습니다. 새 관세법 지지자들은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부와 남부주 의원들께서 이 법안에 찬성해 준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부에서는 서부와 남부주 의원들이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은구매법을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절충안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맥킨리 관세법과 은구매법 둘 다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 겁니다.
높은 세율의 관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절충안으로 등장한 은구매법은 셔먼 은구매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셔먼 은구매법은 해마다 정부가 은을 사들이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이나 은화와 교환할 수 있는 재무부 채권인 지폐로 은구매 대금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서부지역 광산에서는 많은 양의 은이 생산됐습니다. 은광업자들은 생산된 은을 정부에 매각하는 방법을 써서 은값이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유지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서부의 은광업자들은 강력한 목소리로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1890년 서부의 6개 준주들이 증식으로 주로 승격되면서 상원과 하원에서 서부주 출신 의원 12명이 늘었습니다.
절충안은 합의를 이뤘습니다. 맥킨리 관세법과 셔먼 은구매법은 의회에서 통과됐고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이에 서명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갔고 국민들은 공화당을 비난했습니다.
1890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상원에서 다수당이던 공화당은 겨우 8석으로 줄었습니다. 공화당 출신 상원 의원들은 무조건 자기 당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도 겨우 88명이 당선돼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235석을 확보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국민당은 하원에서 9명, 상원에서 2명의 의원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마룬5가 부릅니다. My Heart is Stereo 들어보시죠. If I was just another dusty record on the shelf, would you blow me off and play me like everybody else? If I asked you to scratch my back, could you manage that? Like if we had chicken travi, I can handle that. Furthermore, I apologize for any skipping tracks. It's just the last girl that played me left a couple cracks. I used to, now I'm over that. Cause holding grudges over love is ancient artifacts. If I could only find a note to make you understand, I'd sing it softly in your ear and grab you by the hand. Just keep me stuck inside your head like your favorite tune. And no, my heart's a stereo, the only place for you. If I was an old school 50-pound boombox, would you hold me on your shoulder wherever you walk? Would you turn my volume up in front of the cops and crank it higher every time they told you to stop? And all I ask is that you don't get mad at me when you have to purchase Mad D batteries. Appreciate every mixtape your friends make. You never know, we come and go like on the interstate. I think I finally found a note to make you understand. If you can hit it, sing along and take me by the hand. Just keep me stuck inside your head like your favorite tune.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회화는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입니다.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Aren't you complaining a little too much?
야, 너 불평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하자 제가 No, I don't think so.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You actually are. You've been complaining for the last hour. Enough is enough. 사실이 그렇잖아. 지금 벌써 한 시간째 불평하는 거야.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합니다. We'll keep today's expression, enough is enough,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Aren't you complaining a little too much?
No, I don't think so.
You actually are. You've been complaining for the last hour. Enough is enough.
Fine, fine. Today's expression is enough. E-N-O-U-G-H. Enough is I-S. Is enough.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This expression is usually said with an emphasis. It means that something is enough and there should be no more. It basically means stop.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들으면 싫어지죠. 기분 나쁜 소리야 오직 하겠어요. 상대방 말이나 행동을 더 못 참겠다 싶을 때 단호하고 화난 목소리로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이라고 해보세요. 상대방이 뜨끔해서 금세 움츠러들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그만하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Enough is enough 입니다. 이제 그만 좀 해둬. 그만하면 됐어. 더는 안 돼. 라는 뜻이죠.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Stop nagging me. Enough is enough. 그쯤 했으면 됐잖아.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Gary, you've borrowed money from me too many times. Enough is enough. 돈을 너무 자주 빌려가는 거 아니니? 이제 그만 좀 하지. 라는 말입니다. 네, 이제 enough is enough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ren't you complaining a little too much?
No, I don't think so.
You actually are. You've been complaining.
Let's review. Enough is enough means that something is enough. And there should be no more. It basically means stop. Enough.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